VOA 세계 뉴스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오늘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스위스 취리에서 만납니다. 백악관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만남은 지난달 9일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당시 통화에서 양국 간 경쟁이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미중 간 경쟁을 계속해서 책임있게 관리할 것이라며 이번 회담도 그런 연장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과 양 정치국원의 이번 대변 회담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참석했던 지난 3월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4자 대면 회담 이후 처음 이뤄지는 고위급 회담입니다. 타이완 추거정 국방부장은 중국이 오는 2025년 안에 타이완에 대한 전면 침공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거정 부장은 오늘 타이완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원의 외교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양안 간 긴장 관계가 40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부장의 이날 발언은 중국이 나흘 연속 군용기를 타이완의 방공식별군역 안으로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추 부장은 중국은 지금도 타이완을 침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다른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전쟁을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이 되면 타이완에 대한 전면 침공 역량을 완전히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타이완 국회에 미사일과 군함 개발에 필요한 수백억 달러 예산을 제안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앞서 중국의 실제 타이완 침공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필립 데이비슨 당시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6년 안에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한편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중국은 타이완의 어떤 독립 음모도 단호하게 진압하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상원의원 방문단이 오늘 타이완에 도착했습니다. 알랑 리샤르 의원이 이끄는 방문단은 닷새 동안의 일정 중 차이잉원 총통을 면담하는 한편 경제부와 보건부, 중국과의 양안 관계를 관장하는 대륙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국방장관을 지낸 리샤르 의원은 프랑스 상원 내 대타이완 우호단체 위원장이며 지난 2015년과 2018년에도 타이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이들의 타이완 방문 결정에 대해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만 있으며 타이완은 떼어놓을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프랑스제 중국 대사관은 이날 성명에서 어떤 명목의 방문이든 타이완 당국과 공식 접촉하는 것은 프랑스가 시행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심각히 위반하는 것으로 타이완 분열 세력에 이용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타이완 방문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해치고 중국과 프랑스 관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프랑스의 명예와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장관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오늘 장 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과 회담합니다. 이날 회담은 프랑스와 호주 간 재래식 잠수함 계약 파기와 관련해 프랑스가 미국과 호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으로 두 장관은 양국 간 갈등 완화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블링컨 장관이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다음 달로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공동성명 문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영국, 호주로 구성된 새 영내 안보협력체 오커스의 발족에 따라 촉발된 프랑스와의 잠수함 계약 철회권에 대해 보다 소통을 잘할 수 있었고 잘했어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프랑스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도 깊다며 우리는 때로 이 같은 관계를 당연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옌스 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적성국들이 나토 동맹국 간 연대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적 권위의 영어 사전,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이 26개의 한국말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석 달에 한 번씩 전 세계에서 널리 쓰이는 단어를 연구해서 새로운 등재 단어를 선택하고 있는 옥스퍼드 사전은 1976년에 김치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는 단 14개의 단어를 한국어를 기원으로 한 외래어로 실었는데요. 2016년에 대중음악 K-POP이 오른 후에 관련 소식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에 신규 또는 개정판에 25개의 한국어 단어와 1개 접두사를 한꺼번에 올린 겁니다. 자, 반찬, 밥과 함께 제공되는 절임이나 채소 등으로 만든 작은 음식이다. 불고기, 소고기 또는 돼지고기로 양념을 재워서 굽거나 볶은 얇은 고기 조각이다. 동치미, 잡채, 김밥, 삼겹살, 갈비 등의 음식 이름이 실렸고요. 또 사람들이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서 청중과 이야기하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영상을 먹방이라고 한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남녀가 모두 입는 전통 의상이라고 한복을 소개했습니다. 또 누나, 오빠, 언니 같은 호칭도 보이고요. 한국식 서툰 영어를 말하는 콩글리쉬, 튀긴 닭, 치킨과 맥주의 결합어라고 설명한 치맥도 올랐습니다. 또 귀여움이나 매력을 표현한 명사나 형용사를 쓰이는 애교, 대박, 파이팅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국의 영어 표기 코리아의 약자 K로 시작해서 대중음악, K-POP, 드라마, K-드라마, 미용, K-뷰티 등으로 활용하는 접두사 K도 옥스퍼드 사전에 올라갔습니다. 옥스퍼드 사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편집자의 설명을 읽어드립니다. 한국의 음식과 패션, 엔터테인먼트, 연예 산업에 관한 높은 관심 등 한류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단어를 영어권 세계로 소개한다. 한류가 영어 단어의 바다에서 계속 잔물결을 일으킬 것이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여성 언론인 대담에서는 워싱턴포스트의 백악관 출입 기자입니다. 김승민 기자를 소개해드립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의 날씨 정보입니다. 10월 7일 목요일 북한은 모든 지역 흐리고 비 내리다가 서쪽 지역 대부분은 오후에 비가 그칩니다. 동쪽은 신포, 김책, 해산, 삼지연 지역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또 양강도 지역은 오전에 비 대신 눈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에 내릴 비의 양은 20에서 60mm, 황해도는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기온 보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삼지연의 최저기온이 3도로 떨어집니다. 장진 5도, 양강도 지역인 7도 아래에 머물겠고요. 원산이 13도, 장전 16도, 함흥 김책은 11도, 청진 10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평양이 16도, 신의주 12도, 해수, 개성 아침 최저 17도입니다. 낮에는 삼지연이 9도에 머물겠고 청진이 14도, 함흥 원산 17도입니다. 평양 남포는 20도까지만 오릅니다. 신의주, 해주, 사리원은 21도. 목요일 낮에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개성입니다. 2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비 내립니다. 서해는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 내리다가 차차 비가 그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3m로 먼바다 쪽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는 0.5에서 1.5m로 먼바다 그리고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타이완 합의를 준수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서 양국 간의 신뢰 회복에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최근 6시간 동안 접속이 중단돼서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국 관련 발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5일 자신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른바 타이완 합의를 준수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중국과 타이완 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예. 자,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이 타이완 합의라는 게 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타이완 합의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타이완 대신에 중국의 국제적인 대표성을 인정하는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 그리고 타이완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이 타이완 관계법을 언급한 걸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타이완 관계법은 타이완에 관한 안전보장, 또 문화 교류 등의 내용을 담은 미국 국내법인데요. 타이완에 방어용 무기 수출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언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두 사람이 언제 이런 대화를 나눴는지도 딱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발언은 이날 미시간주를 방문하고 워싱턴으로 복귀하면서 백악관 야외 정원에서 한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양안 간의 긴장에 관한 기자 질문을 받고 실수석과 타이완 관련 대화를 나눴다면서 우리는 그가 합의를 준수한 것 외에 다른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예. 자, 미중 두 정상이 지난달에 이 전화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첫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달 만인 2월에 있었고요. 그로부터 7개월 만인 지난달에 두 정상이 약 90분간 전화 통화를 했었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두 정상이 양국의 이해 사안, 또 광범위하고 전략적인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때 타이완 문제도 거론된 걸로 보인다는 관측입니다.
네. 자, 최근 중국과 타이완 간의 그 군사적 긴장 수위가 꽤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1일이 중국의 건국 기념일인 국경절이었는데요. 중국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총 38대 군용기를 보내는 걸 시작으로 이 4일까지 연일 타이완 방공식별 구역 안으로 대거 군용기를 보내서 타이완을 압박했습니다.
네, 이 중국의 무력 도발에 타이완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타이완은 전투기를 긴급 발진하고 방공미사일 체제를 가동하는 걸로 대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에서는 중국이 4년 안에 타이완을 전면 침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타이완에 대한 이 무력 통일도 불사하겠다 이런 뜻을 자주 드러내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에 차이잉원 총통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은 타이완의 독립 추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다는 뜻을 강하게 지켜왔는데요. 추거정 타이완 국방부장은 6일 타이완 의회격인 입법원에 출석해서 중국이 2025년에는 타이완을 전면 침공할 수 있는 역량을 완전히 갖추게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자 추거정 타이완 국방부장의 발언 내용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추거정 국방부장은 이날 외교 국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지금 양안 간의 긴장 관계가 40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면서 중국은 지금도 타이완을 침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만 다른 요인들 때문에 쉽게 전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의 방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수백억 달러의 국방 예산 책정을 요구했습니다.
네, 차잉원 타이완 총통은 지금 정세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차잉원 타이완 총통은 타이완은 결코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거라면서 중국에 당장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외교 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스 5일자 기고문에서 만일 타이완이 중국에 함락되면 영내 평화, 민주 동맹 체제에 대재앙을 초래할 거라고도 역설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일까요?
네, 타이완 외교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타이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재확인하는 거라는 입장입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또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타이완의 안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견고한 지지와 다짐을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프랑스를 방문했군요.
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5일 프랑스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강요이사회 참석차 파리로 방문했습니다. 경제 선진국들의 모임으로 불리는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미국하고 프랑스 사이의 관계가 좀 불편해진 사건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가 지난달 15일에 새로운 안보 동맹체인 오커스를 출범시켰는데요. 전통적인 동맹인 프랑스가 배제된 데다가 오커스 출범에 맞춰서 호주가 프랑스와의 재래식 잠수함 계약을 파기하면서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블링컨 장관의 파리 방문은 OECD 참석도 있지만 양국 간의 갈등 봉합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블링컨 장관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만났다고요?
네, 블링컨 장관이 5일 오후에 엘리제 궁을 방문해서 마크롱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 엘리제 궁 방문은 사전 예정이 없던 일정이었습니다.
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네, 두 사람 대화는 약 4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 계획 등이 논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두 사람의 대화가 매우 생산적이었고 앞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엘리제 궁도 마크롱 대통령과 블링컨 장관의 만남이 양국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정상회담합니까?
네, 이달 말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조 정상은 이 G20 회담에 참석해서 별도로 개별 정상회담을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말에 마크롱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커스 출범 과정을 해명하면서 단독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이 프랑스의 현지 언론과도 인터뷰를 했다고요?
네, 블링컨 장관이 회담 후에 프랑스 ETV와의 인터뷰에서 오커스 출범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과 관련해서 좀 더 잘 소통해야 했다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때로 미국과 프랑스의 이 중요하고 깊은 관계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프랑스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의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참석 내용도 잠깐 짚어주시죠.
네, 블링컨 장관은 5일 OECD 강요이사회 모두 연설에서 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한 OECD 핵심 가치 그리고 민주주의가 최근 전제주의 국가들의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전제주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경제 원리가 국민의 기본 필요를 더 잘 충족시켜준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일부 국가는 국제 질서와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블링컨 장관이 구체적인 나라 이름을 거명하진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의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6일까지 OECD 회의 일정을 소화하고요. 멕시코로 갑니다. 7일과 8일 멕시코에서 미국 멕시코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과 합류해서 멕시코 정부 당국과 지금 양국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아이티 난민 사태 등 안보 현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죠. SNS 페이스북이 최근 접속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 그리고 인스타그램 접속이 6시간 동안 불가능했었는데요. 그 여파가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미쳤습니다.
예, 페이스북이나 메신저는 좀 많이 알려진 편인데요. 왓츠앱, 인스타그램, 이거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네, 왓츠앱으로는 메신저처럼 전가를 주고받을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에서는 사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왓츠앱, 인스타그램 모두 페이스북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과 관련된 서비스 접속이 중단됐다는 건데 이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네, 페이스북 측은 데이터 센터 사이에 네트워크 트래픽을 조정하는 이 중계기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알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일부 언론에서는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로 그 페이스북 직원들 업무 수행에도 지장이 있었다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가령 이 접속 장애 원인을 조사하려던 직원들조차 회사 건물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번 사태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죠?
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서비스를 정말 많은 사람이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페이스북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27억 6천만 명이 매일 최소 한 차례 페이스북 관련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27억 6천만 명이요? 어마어마하게 정말 많은 숫자네요.
네, 맞습니다. 왓츠앱의 경우는 매일 천억 건 이상의 메시지가 전송되는데요. 페이스북이 지난 2014년에 왓츠앱을 인수한 이후 지금까지 사람들이 왓츠앱 앱을 거의 60억 회나 내려받았다고 합니다.
네. 자, 페이스북과 관련한 그 서비스들 정말 이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 교환이라든지 사진 공유뿐만 아니라 사업, 의료 서비스 지원, 원격 수업, 정치 운동, 또 긴급 사태 대응 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됐는데요. 많은 사람에게 점점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접속 불능 사태로 전 세계 많은 비즈니스가 영업에 지장을 받았고 정치인들도 소통에 곤란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이번 접속 장애 때문에 페이스북의 영향력이 어떤지 정말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페이스북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요?
네, 페이스북이 이렇게 관련 분야에서 거의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를 막으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왓츠앱, 인스타그램을 인수해서 독점력을 강화했다면서 반독점 소송을 냈고요. 또 유럽연합도 페이스북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방안에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의회에서 페이스북 관련 청문회가 열렸습니까?
네, 페이스북 전 직원인 프랜시스 호건 씨가 5일 미국 상원 소비자보호소위원회에 출석해서 페이스북이 청소년의 정신 문제라든지 정치적 양극화를 조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약 2년 동안 근무했던 호건 씨는 페이스북 측이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화를 택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시간주를 찾아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최근 대규모 기름 유출 사건이 발생한 캘리포니아주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해안 시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어서 2021 회계연도 난민 승인 건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자신의 역점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미시간주를 찾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5일 미시간주 호웰를 찾아 12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과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오고 있는 사안인데요. 하지만 현재 의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을 찾아 나선 거네요.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호웰의 직업훈련센터에서 연설하면서 물리적 인프라, 즉 전통적인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우리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세계를 이끌어가기 원한다면 지금 이 직업훈련센터에 있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자, 1조 2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은 이 사회 기관 시설, 즉 교로와 교통, 교량, 항만 같은 전통적인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내용인데요.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해서 현재 하원으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 복지안은 더 나은 재건이라는 이름 하에 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인적 인프라 법안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인적 인프라 법안은 현재 규모와 세부 내용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적 인프라 법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노약자와 장애인 지원 시설, 저소득층 주거 개선 사업, 공공보육 지원, 그리고 지역 전문대라고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관리 작비를 무료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에 중점 투자하는 계획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자, 친환경 에너지를 제외하면 주로 복지에 관한 사안들이다 보니 공화당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들이 인프라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는 민주당 이 추진하는 진보적인 의제로 국가 재정의 부담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생각인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사회복지 예산안이 정부 빚을 늘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최상위 부자들이 이 자신들의 공정한 몫을 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회복지안은 상당 부분은 노동계층의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하지만 부자들의 증세로 부족분이 상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사회복지 예산과 관련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다고요?
예, 이 대표적인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인 조 맨친 상원 의원과 커스틴 시네머 의원은 3조 5천억 달러 규모가 너무 크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하원 민주당 내 진보파 의원들은 사회복지안을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1조 2천억 달러의 전통적인 인프라 법안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이렇게 내분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지가 않으면 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역점 사업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의회를 직접 찾았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두 법안은 현재 하원에서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당초 지난달 말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이달 말까지로 시한을 재설정했습니다.
이 사회복지 예산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혹시 이 법안의 어떤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 좀 조정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예, 의회 통과를 위해서 예산안의 규모를 줄이는 방향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익명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4일과 5일 일부 하원 의원들과 화상 미팅을 가진 후 사회복지 예산안의 최종 규모는 1조 9천억 달러에서 2조 3천억 달러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이 사회복지안을 2조 3천억 달러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상원은 현재 의석수가 50대 50인 상황에서 당내 지지표를 한 표라도 잃어선 안 되기 때문에 이 결국 중도파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예산안 축소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축소된 법안 역시 의회 통과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예산 삭감이 있을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요 내용이 축소될 경우 하원 진보파 의원들이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도 직접 이 법안 규모 축소에 관해서 언급했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이 5일 미시간에서 나는 모두가 동의하는 패키지, 즉 법안을 갖기 원한다라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조 5천억 달러가 아닐 수도 있다, 규모가 더 작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나의 목적은 내가 추진한 모든 것이 통과되는 것이라면서도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예산이 깎일 경우 법안의 일부 내용이 시행이 연기되거나 일시적으로 시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로 가겠습니다. 지금 남부 해상에서 큰 규모의 기름 유출 사고가 났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석유 시출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고요.
예, 이 캘리포니아주를 지역구로 하는 연방 의원들이 이번 기름 유출 사건을 계기로 모든 연안에서의 석유 시출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출신의 마이클 레빈 하원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캘리포니아 연안에 있는 23개의 굴착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새로운 연안 굴착기를 전면 금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며 입법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연안 시출을 비롯한 석유 시출과 관련 사안도 뭐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은 그런 사안이죠.
맞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연안시추입법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부 해안을 비롯해 미 연안 대부분 지역에서 석유와 가스 시추를 대대적으로 허용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활발한 시추를 통해 미국이 에너지 주도권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은 좀 다르죠?
예, 이 대선 기간 미국에서 새로운 석유 시추를 막고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공약해왔는데요. 취임 첫 달인 지난 1월 미 연방 토지를 포함한 모든 공유지와 공유 수면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를 위한 임대차 계약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루이지애나와 엘라베마 등 일부 주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 법정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캘리포니아 유출 사건 을 통해서 다시 이 시추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네요.
네, 게다가 지난달 초에는 미 남부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 멕시코만 일대에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도 시추 제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기름 유출 사건으로 큰 피해를 본 오렌지 카운티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앨런 로엔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추가 있는 곳에는 유출이 있다며 태평양과 대서양, 멕시코만 일대 연안 시추를 막는 법에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 유출된 그 기름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네, 지금까지 유출된 것으로 추산되는 기름의 양은 약 12만 6천 갤런, 거의 57만 3천 리터에 달합니다.
네, 왜 사고가 났습니까?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네, 연방조사단이 5일 이 해저 송유관이 어떤 것에 끌려가면서 활처럼 휘어졌고 구멍이 생겼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고 구역 해상을 지나던 이 선박의 닻이 송유관에 걸려서 이 파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고 과정에서 문제점이 또 발견되기도 했다고요?
예, 송유관을 운영하는 해상석유시추업체 앰플리파이 에너지의 송유관 통제실에서 기름 유출 경고가 처음 올린 건 2일 새벽 2시 30분경이었는데요. 송유관을 봉쇄한 건 3시간 넘게 지난 이후인 새벽 6시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해양경비대에 기름 유출 신고를 한 건 그로부터 3시간이 더 지난 시점이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회사 측이 기름 유출 신고를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에 대해 논란 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사고 신고를 하고 또 대처를 했으면 피해가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피통신은 이런 늦장 대응으로 기름 유출 피해가 컸던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했는데요. 지난 2010년 발생한 미시간주 칼라마주간 기름 유출 사건 때는 송유관 업체가 이 기름 유출 경고가 계속 울렸음에도 17시간이나 유출을 막지 못해 기름 320만 리터가 강에 유출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 2021 회계연도 난민 승인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까?
예, 지난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2021 회계연도에 난민 지위로 미국 입국을 승인받은 사람이 11,4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아직 공식적인 기록이 나온 건 아니고요. AP통신이 관련된 소식통을 통해서 입수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네, 이게 역대 최저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낮은 수치입니까?
네, 2021 회계연도의 난민 승인 한도는 6만 2,500명이었는데요. 정원의 20%도 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한 한도인 1만 5,000명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예. 자, 지난 8월에 그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하면서 많은 아프간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이들도 포함이 된 수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9월에 발표해서 지난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아프간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아프간인이 약 2만 4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숫자는 난민 승인 건수보다 많은 수치인데요. 하지만 이들은 난민으로 집계되지 않았고요. 일반 난민이 아닌 인도주의적 가석방 대상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 일반 난민 지위는 어떻게 규정되고요? 또 미국에서 난민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유엔이 정한 난민의 정의를 보면 난민은 인종과 종교, 국적 혹은 특정 사회 집단이나 정치적 입장 등으로 인해 박해를 받고 받는 사람이 이를 피해서 고국을 떠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난민 신청을 받기, 승인을 받기 위해선 국토안보부와 이민국의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이 거쳐야 하는데요. 일단 난민 지위를 받으면 1년 동안 미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네. 자, 2021 회계연도의 승인 건수가 역대 최저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 최저치는 언제였습니까?
네, 말씀드렸듯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난민 승인 한도를 1만 5천 명으로 전하면서 난민의 미국 입국 문턱을 높였는데요. 2021 회계연도에 앞선 2020 회계연도에서 집계된 1만 1,814명이 이전까지의 최저치 수준입니다.
예. 그럼 역대 행정부의 평균은 어땠을까요? 평균 난민 승인 건수가 어느 수준이었습니까?
네, 민주당과 공화당을 모두 아울러서 역대 행정부에선 난민 승인 평균이 9만 5천 명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서 그 승인 한도를 늘리는 추세죠?
맞습니다. 미국은 지난 1980년에 제정된 난민법에 따라 대통령이 의회와 협의해 매년 허용하는 난민의 수를 정하게 돼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두 차례 높였습니다. 먼저 지난 5월 2021 회계연도의 난민 승인 한도를 1만 5천 명에서 6만 2,500명으로 대폭 늘렸고요. 이어서 지난달에는 2022년 회계연도의 난민 수용 상한선을 이에 배에 달하는 12만 5천 명으로 늘렸습니다.
네, 그러면 2022년 회계연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네, 2022 회계연도에서 한도에 맞춰 승인이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수출을 맞추기 위해선 이 바이든 행정부가 난민 수용 정책에 있어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성 언론인 대담이 이어집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애틀란타 총격 사건 이후 미국 주요 매체에서 한인과 아시아계 언론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혐오 사건들에 대한 특집 보도를 주도하고 여론 환기를 위한 간담회 등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력신문 워싱턴포스트 소속 한인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을 빠짐없이 수행하고 있는 김승민 기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My name is Sungmin Kim. And I'm a White House reporter for the Washington Post.
네, 제 이름은 김승민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백악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언론화 석사를 받았습니다. 학부 재학 중에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기 시작했고요. 워싱턴으로 온 뒤 USA Today와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컬을 거쳐서 2018년 초부터 워싱턴 포스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로서 굉장히 바쁘실 텐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The seven of us on the Post White House team, we all, you know, obviously cover the news and cover everything that's going on.
백악관 팀에서 7명이 함께 일해요. 각자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백악관과 의회의 관계를 맡고 있어요. 간단히 말해 저의 하루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의제, 이것들이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거나 혹은 좌절되는 과정을 취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장관들을 비롯한 주요 직책 인준 그리고 경기 부양책 같은 게 최근에 있었죠. 그래서 백악관과 의사당 사이를 오가느라 쉴 틈 없이 지냅니다. 제 시간표는 백악관과 의회 일정에 달려 있어요. 지금도 이메일이나 전화가 오면 바로 기사 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큰 특종을 하셨죠? 니라 텐든 예산관리국장 지명자가 바이든 행정부 요직 인사 중에 처음으로 낙마했습니다. 과거 공화당 주요 정치인들을 상대로 막말 트윗을 한 게 원인이었는데 김 기자를 통해 상원에 알려진 사실이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 기자한테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워싱턴포스트에서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공격을 멈추라며 김 기자를 지지한다는 특별 성명을 지면에 실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에서도 언론 자유를 위해 김 기자를 지지한다는 칼럼을 게재했고요. 이렇게 보도활동 중에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So we broke the story of her withdrawal. Before the White House officially announced it, I had gotten tips from some sources that she was
기자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희 팀이 부지런히 취재해서 특종을 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백악관과 의회로 오가는 일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지명자가 인준을 위해 충분한 지지를 확보했는지 의원들을 만나 일일이 찬반 입장을 알아보는 일을 했습니다. 만일 의회 내 여론이 나쁘다면 그 원인이 뭔지도 취재해야 했고요.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알아보는 건 기본입니다. 그러던 중에 텐든 지명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파악했어요. 그 결과 인준이 안 될 요인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백악관은 지명을 철회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은 미리 알아놨기 때문에 백악관이 공식 발표하기 전에 기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언론계에서 많은 일을 겪으셨을 텐데 가장 좋았던 건 뭡니까?
There's been too many. It would be hard to pick just one, but
너무 많아서 딱 하나만 고르긴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참 좋아요. 백악관과 미국 의회가 돌아가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것 말입니다. 역사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후세에 길이 남을 정책을 만들고 공표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그것들을 제 손으로 세상에 알리고 있는 사실이 참 즐겁습니다. 그리고 미 합중국 대통령의 일정을 동행해서 일거수 일투족을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일정을 1년 내내 매일 동행하십니까?
Of the people on our White House team, we rotate weeks when we're on duties. Because the Washington Post believes that we should always have one of our reporters with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t all times.
네, 그런데 저 혼자 하면 힘들어요. 백악관 팀에서 주간 당직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대통령 일정을 수행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취재 원칙은 소속 기자 중 누구라도 한 명은 언제나 대통령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악관 출입 기자 가운데 한 명이 당직을 맡으면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거의 24시간 대통령의 스케줄과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CNN 방송의 정치평론가로도 출연하고 계시죠? 기자로서 취재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데 왜 정치를 택하셨나요?
I've always been interested in government and how and policy and how our government works.
학교 다닐 때부터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정치잖아요. 그래서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정치학과 언론학을 함께 전공했습니다. 12살 때부터 글 쓰는 것을 좋아해서 기자가 되고 싶었는데요. 학창시절 경험을 통해 여러 보도 분야 중에서 정치의 가장 매력을 느꼈어요.
학창시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정치의 매력을 느낀 겁니까?
In 2004, I was at John Edwards had a surprise second place finish at the Democratic Caucus then, so I was at his victory party.
아이오와주 제 고향 마을에서 2004년 민주당 코커스가 열렸어요. 아이오와는 대선 경선 초반 승부처로 유명하잖아요. 저는 그때 대학신문 기자였습니다. 불과 18살이었어요. 그런데도 운 좋게도 현장 취재 자격을 얻었습니다. 18 먹은 학생이 어디서 그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그때 체험한 정치와 민주주의의 현장이 제 삶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취재 대상은 아직 남성이 대다수일 텐데 여성이라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I mean, I think that women and also women of color, racial minorities, because sometimes they're subjected to, you know, more scrutiny, more harassment, obviously more racist and sexist comments from the public.
제가 여성이자 유색 인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 관찰의 대상이 되고 희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종적 편견에 바탕을 둔 발언을 듣기도 하고요. 분명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여성 언론인들은 약진했습니다. 매체마다 백악관 출입 기자단에 빠짐없이 여성이 들어 있습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 중에 유일한 한인이시잖아요. 또 의회에서는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이 연초에 한복을 입고 취임 선서하는 걸 김 기자가 트위터에 올리신 뒤에 한국 언론들이 잇따라 기사화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바이든 행정부 강요급 인사 15명 인준이 끝났는데 그중에 아시아계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하는 글도 쓰셨고요. 목적의식이 있는 겁니까? 미국 언론에서 아시아계나 한인을 대표한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I just hope I'm setting a good example for Korean Americans. I know that obviously working for the Washington Post and having a big B or a...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인 사회를 대표한다는 건 좀 과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에서 일하고 백악관을 출입한다는 것은 미국 언론계 전체를 통틀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한 한인이고요. 그래서 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프로 정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So I think that in every, we're lucky to liv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ere press freedom is just a fundamental right. We are in the First Amendment for a reason.
일단 저처럼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큰 행운을 누리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가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는 곳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인들이 당연하게 향유하고 있는 이 자유를 못 누리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그런 나라들을 향해 이 문제를 더 강조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에 관해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미국에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인격으로 존중받는 양성평등의 당위성을 언론이 꾸준히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김승민 워싱턴포스트 백악관 출입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the 이렇게 관사를 적재적소에 쓰는 요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보러 가자고 친구에게 말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문장 먼저 들어보시죠.
Let's go see a movie. Let's go see the movie.
Let's go see a movie라고 할까요? 아니면 Let's go see the movie라고 말해야 할까요? 볼 영화를 두 사람이 앞서 결정했을 때는 그러니까 영화 제목을 알고 있을 때는 Let's go see the movie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아무 영화나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말할 때는 Let's go see a movie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볼지 결정이 됐을 땐 the movie, 아무 영화나 보러 가자고 했을 땐 a movie가 됩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went to the movies last night.
Oh, really? What did you see?
I saw the new Matt Damon movie, The Martian.
Is it about a Martian? An actual Martian?
No, it's about an astronaut who goes to Mars. After a storm, his crew gets away, but then he's stranded on the planet. Then...
No, no, no. Please, don't spoil it for me. I don't want to know how the movie ends.
I went to the movies last night.
어제 영화관에 갔어요.
Oh, really? What did you see?
그래요? 어떤 영화 봤어요?
I saw the new Matt Damon movie, The Martian.
Matt Damon의 새 영화, 화성인 봤어요.
Is it about a Martian? An actual Martian?
화성인에 관한 건가요? 진짜 화성인?
No, it's about an astronaut who goes to Mars. After a storm, his crew gets away, but then he's stranded on the planet. Then...
아니요, 화성에 간 우주 비행사에 관한 거죠. 폭풍 후에 그의 동료들이 사라지고 행성에 발이 묶인 거죠. 그 다음에...
No, no, no. Please, don't spoil it for me. I don't want to know how the movie ends.
아니요, 제발, 김세게 하지 마세요. 그 영화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a, an, the 같은 관사를 언제 어느 곳에 사용하냐는 겁니다. 먼저 a, a와 an, an의 차이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단수 명사 앞에 사용합니다. 대화에서 Is it about a Martian? 화성인에 관한 건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a Martian, a가 쓰였죠. an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수 명사 앞에 쓰입니다. 모음은 아의 이오우 발음을 말하죠. 대화에서 No, it's about an astronaut. 아니요, 우주 비행사에 관한 거예요. astronaut, A-S-T-R-O-N-A-U-T. astronaut 앞에 an, an이 쓰였습니다. a와 an은 부정관사라고 불립니다. 정해진 게 없다는 뜻이죠. A movie, a movie라고 하면 이 세상 어떤 영화에 대해서라도 말하는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Let's go see a movie. 아무 영화나 보러 가자는 말입니다. The, T-H-E, the는 정관사라고 합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똑같이 특정한 대상을 놓고 대화를 할 때 사용합니다. The movie starts at 7. 영화가 7시에 시작해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같은 영화를 놓고 이야기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went to the movies last night.
Oh, really? What did you see?
I saw the new Matt Damon movie, The Martian.
Is it about a Martian? An actual Martian?
No, it's about an astronaut who goes to Mars. After a storm, his crew gets away, but then he's stranded on the planet. Then...
No, no, no. Please, don't spoil it for me. I don't want to know how the movie ends.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A, on the. 이런 관사들 언제 사용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